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인담을 되어 주옵시고 또 복음을 날마다 알아가며 날마다 믿어가며 날마다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선한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며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중보기도를 통하여 온 교회가 힘을 얻으며 당대 세계복음과 관련된 모든 교회에 참 평안 임하며 더더욱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부정하옵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힘을 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입니다. 에스겔서는 4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8장 2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48장 21절, 22절 그리고 35절 그렇게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그 거룩하게 구별한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아멘.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에스겔을 좀 읽으면서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회복을 좀 두고 말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한 가지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는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에스겔 말씀을 좀 봤습니다. 특별히 다른 성경과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은 끝으로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거룩하게 구별한 땅, 그렇죠? 거룩하게 구별한 땅, 거룩하게 구별한 땅 계속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또 35절 말씀 보니까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산마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호와 산마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뭐 거기 계신다 이렇게 그 성읍의 이름을 아예 그렇게 뭐 광명 이런 것처럼 뭐 광석 뭐 뜨거운 돌, 그렇죠? 광명, 뭐 밝은 동네 이렇게 말하는 뭐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수색, 물이 좋았던 동네야. 그런 식으로 이 거룩한 땅의 이름이 뭐냐?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고 불렀다. 여호와 산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좀 정리할 수 있겠고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한다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계속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1장부터 한 32장까지는 계속 예언이에요. 어떤 예언이냐면 이 나라가 범한 죄가 무엇이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고 재앙이 임할 것이고 계속 그 멸망할 것임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3절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조금 다른 색깔의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성경을 뭐 짧은 기간 동안에 이번 주 에스겔서를 한 네다섯 번을 이렇게 빠르게 한번 정독을 하고 빠르게 보고 다른 번역을 통해서 보니까 왜 빠르게 볼 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한번 그러니까 48장을 48일 동안 읽으면 깊이 읽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내용이 무슨 그림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한번 쭉 읽고서 내용을 파악하고 좀 내용을 정리해놓고 빠르게 한번 이렇게 동으로 서로 이렇게 남쪽으로 북쪽 쭉 읽다 보게 되면 어떤 그림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카페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온다. 볼 수 있고, 어느 순간부터 계속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져요. 심판을 걸어냈고, 심판은 포로 전에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막상 포로가 딱 되어주, 우리가 보기에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실제 거기에 포로된 사람들한테는 그게 수십 년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너무 변덕 아니신가? 왜냐면, 심판하려고 했다가, 고작 희망 메시지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종이 한두 장 차이지만, 실제 포로된 사람들한테는 수년, 혹은 수십 년, 아니면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고, 사람들이 칼에 베임을 당했고, 성이 무너졌고, 이런 것, 시간들을, 뭐 종이 사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실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포로 후에는 어떤 말씀을 많이 주냐면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준다는 것을 사실은 그걸 뭐랄까요 이런 것을 쉽게 성경 읽으면 발견할 수 있고 성경 읽다 보게 되면 어떤 좀 함정에 빠지냐면 선지서는 예언들이 많아요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전반부만 읽게 되면 목회자가 설교할 때 계속 심판의 메시지만 할 수 있어요. 계속. 근데 실제 선지서의 마지막 분을 보게 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너희가 돌아와라. 여기에서 결론이 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33장부터 시작한 어떤 3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저께 봤던 부분인데요. 어떤 목자에 대해서, 그쵸? 그 33장부터 48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대략 한번 봅시다. 어떤 목자냐? 참목자 대신 메시아가 올 것임을 3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장들, 37장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 뼈들이 누굴 상징하냐? 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38장 말씀 보게 되면 주변 국가가 너희를 또 공격을 포로된 이후에 공격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가 다 함께함으로 해서 그들 모두가 다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주신 또 그 예언했던 메시지고요. 그리고 40장 말씀 보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죠? 41장 보게 되면 성전을 다시 어떤 재건하게 되어져요. 성전을 다시 짓는 모습들을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고 막대기를 줘가지고 그 모든 성전 내부를 측량하게 해요. 여러분,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 사이즈와 규격과 성전을 지으라고 나왔던 그 얘기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봤던 말씀을 다시 비슷한 말씀들을 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떤 위치에 어떤 방을 위치할 것인지를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던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2장 정도에서 제사장들의 방들을 구별을, 제사장들의 방들을 어떻게 어느 위치에 해야 될지까지 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43장입니다. 성경 에스겔서 43장 말씀 43장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께서 임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드렸죠? 11장에 여호와께서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44장 3장에 다시 그분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5절 말씀 보니까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환상들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했고 하나님 우리를 어느 기간 동안에 일반 그 주변 국가들에게 칼에게 맡겼고 심판에 맡겼지만 그들이 우리를 재앙 가운데 재난 가운데 우리를 전장으로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곳으로 다시 임하는 거예요. 임해서 우리 백성들한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생긴다는 그 의미를 표현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어디에?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 가운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0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임한다는 얘기는 어떤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계속 심판과 저주와 전쟁의 예언을 하다가 이제는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평강과 영광과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44장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내용 나옵니까? 제사장들이 변경돼요. 아론의 제사장들이 계속 이 일을 한 천년 이상 아론의 후손들이 이 일을 해오다가 드디어 백성들이 타락할 때 그걸 관망했고 그거를 돕지 않았고 지도지 않았던 아론 자손들의 제사장 역할들을 중지시키고 사독 자손들, 사독 레위 지파 내 사독 계열의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그 후손들은 성전 문지기로 강등돼요, 강등. 그 책임을 성경에 어떤 말씀 하냐? 그 파수꾼이라는 내용이 에스겔에 나와요. 파수꾼. 파수꾼이 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론의 후손들은 더 이상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외부에서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장면들을 볼 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의 대개혁을 하나님이 단행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죠? 45장 말씀 보니까 45장 한번 읽을까요? 45장 21절인가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흘 날에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유월절은 뭘 의미합니까?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유월절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해요. 어저께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실제 여기서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하고 유월절 절기를 드려야 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그들이 그래서 유월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뭘 의미하냐면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할 것이며 성전에서 너희가 뭐 할 것인지 속죄 제사를 해야 될 것을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동물 드리는 이 일들을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 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언입니다. 예언. 그 다음에 46장 말씀 보니까, 46장 13절 말씀 보니까, 46장.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의 여호와께 드리고. 원래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으면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한 번씩 드려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래. 예배가 두 번이었는데 원래 아침과 저녁에 두 번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한 번, 그렇죠? 아침에만 제사를 드리는 모양으로 바뀌죠. 그래서 뭘 느끼시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많은 제도, 그들에게 있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쭉 바꾸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뭐냐?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많은 일들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성막을 짓는 거였어요.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성전 내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들 앞에 있는 성전, 그들 앞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회복시키는 장면들을 환상 중에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47장 말씀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47장에는 어제 우리가 내용 봤죠?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물, 그렇죠? 생명의 물이 47장인데요. 그 성전에서 이렇게 지은 성전에서 뭐가 나올 것이냐?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을 살리고, 그렇죠? 어제 봤죠? 우리가 되살린다. 모든 가는 곳을 살리고 열매 맺게 하고 모든 것들을 변하게 할 것이다. 그냥 뜬금없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이렇게 짓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전의 기능이 살아나면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열방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깊죠. 그러다가 오늘 48장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 거룩한 땅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별한 땅. 그렇죠? 너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든 어떤 지역에 성소를 세울 것인데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이 뭐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여기 요단강이고요. 이게 사해 바다고요. 여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구별을 해갖고 여기는 왕의 땅이고 여기는 뭐 제사장의 땅이고 여기는 레위인의 땅이고 여기는 성소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좀 아까 2만 5천 척 막 나왔잖아요. 그 내용들이 요 내용인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돌아온 다음에 요 위쪽에는 유다 지파가 살고 유다 지파 요 아래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살아요. 뭘 상징하냐면 남유다의 원래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열 지파가 됐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영광을 돌렸던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계속 후대하고 그들을 돌보시는 장면.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 왕이 나왔고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예수님의 지파인 거예요. 이 두 지파가 거룩한 땅 근처에 있고 나머지 다섯 개는 북쪽과 남쪽에 위치해서 그들이 원래 돌아갈 그 가나안 지역의 땅을 구역을 정리하는 내용들이 이 내용들에 나와요. 거룩한 땅이 뭐냐?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리면서 있는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 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48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삼마 할 때 그 삼마라는 표현입니다. 삼마가 뭐냐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이거하고 대칭되는 말이 뭐냐면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출애굽에서 했던 말씀처럼 레위기에서 했던 말씀처럼 성전을 회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묵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거룩한 땅이 있는가? 그렇죠? 이스라엘 쪽이 다 거룩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구별한 땅인데 그 땅 지점이 어디냐? 주를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성소가 있는 옛날 말로 말하면 성막이 있는 주를 향해서 제사가 있는 예배가 있는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여기셨다. 한 나라의 중심이 그곳인 거야. 말씀을 좀 마치는 상황에서 적용해보자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삶에 있어서는 거룩한 땅이 어딘가 생각을 좀 여러 번 며칠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거룩한 땅은 어딘가? 아니 우리 교회에 있어서 다 교회가 귀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그곳은 어딘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지금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났는데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언제가 가장 거룩한 땅이 임하였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기 함께 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앞에 내용이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장면이 이렇게 계속 예언들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떠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한 장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내용이 끝이 나요. 에스겔 내용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떠난 채 모든 인간들은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복된 존재로 왕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태어나요. 본질상 진노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채 출생하게 되어지고 떠난 채 살게 되는 거예요. 떠난 채 모든 것을 판단하고 떠난 채 모든 것들을 인생 속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떠난 채 사람들이 참된 길을 찾고 애를 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백성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임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돌아보신 것이지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들이 물론 그들의 기도가 상달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본인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한 이유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망했구나 웃던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보이려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지 그들이 불쌍하거나 윤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이 안타까워서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 임하시게 되어지고 그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면서 한 인생에 살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너희가 심판을 받아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떠나게 될 것이고 떠난 상태에서 큰 저주와 재앙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너희가 흑암과 혼돈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동쪽문으로 들어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냐? 계속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고 이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 여러분 48장에서 적지 않은 양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되고 영광의 소망 가운데 나올 것을 그렇게 도우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야.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내 생을 걸던 말씀이 그렇게 인생을 드리던 그 주의 일들과 말씀들이 교회가 어느 날 문득 텅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툭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회복하셔야 돼요. 아, 내게 거룩한 땅이 사라지고 있구나. 내게 여호와를 향해서 서서 팔을 벌려서 영광 돌리고 여호와 영광을 바라볼 내게 거룩한 땅이 사라졌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주님께서 불쌍한 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 앞에 서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다고 친구들 통해서 듣고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세상 놓는다는 그런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했다고 그래요. 언제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우리 교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물으시는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 나가면 바이러스를 많이 걸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다 가잖아요. 다 가면서 교회만 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거룩한 땅을 확보를 해야 돼요. 거룩한 땅을 심어야 돼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한 땅 거기에 계신다. 내가 여기에 있겠다.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구별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여호와를 향해서 예배하고 여호와를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삶의 자세, 그 믿음의 결단, 그것이 거룩한 땅이고 그곳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예스겔을 보면서 봤던 하나님의 두 명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회복하신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아니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미 나라가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포로가 되어 있지만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들을 살리겠다고, 그들을 돕겠다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심각한, 아마도 좌절에 빠졌을 것이고, 말씀을 전하면서 듣지 않는 백성들 보면서 심각한, 어떤 면에서는 우울증도 왔을 것 같아요. 심각한 좌절과 심각한 포기와 심각한 그 희망 없음 속에서 많은 날을 괴로워하면서 선자들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보세요. 20명의 왕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1명의 왕들이 쫄딱 망하고, 그렇게 아름답던 영화스럽던 그 다윗의 그 통치, 그 땅들 다 잊어버리고, 다윗의 씨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 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단 말이에요. 왕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지를 끌고 가냐? 너희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거기 있겠다. 너희가 거룩한 땅을 준비해라. 내가 거기 있겠다.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개개인의 내 인생의 거룩한 땅, 그렇죠? 그것이 예배일 수도 있고요.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우리 함께 계시고 또 그 거룩한 땅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들이 더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겠고 각 교회가 각 개인이 또 당대 세계복음 많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땅을 계속 유지하고 그 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이끄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포로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향하여서 두 팔을 벌려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함에 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담을 더해 주옵시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주셨던 말씀처럼 주 앞에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거룩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특별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임한 그 땅이 그들에게 임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여호와의 임함이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며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참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믿음을 드리기에 부족없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당대 세계복음화의 교회로 당대 세계복음화의 성도로 믿음을 드리며 삶을 살기에 부족함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어저께도 수술을 마친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와 믿음을 대주셔서 육신적인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보게 된담을 대주옵시고, 그 개인과 그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사건 되게 된담을 대주옵시고,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쫓으며 거기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리게 부족함없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리며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교회와 관련된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